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는 가동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며 이번에 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틀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며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신과 김 위원장이 매우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장시간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연합뉴스는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김혁철 특별대표가 비건 특별대표 일행이 머무는 뒤파르크 호텔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 마련된 협상장에서 약 4시간 30분가량 실무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날 협상을 마치고 곧바로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을 약 2시간 동안 방문한 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 양측은 하노이 선언문에 포함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 의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의 한국 방문 보도와 관련해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고위급 협상은 지난 19일 진행된 양국 간 차관급 협상의 후속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 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다루는 양해각서 6건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사제들이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잇따른 성추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이 교회 내 아동 성학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주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교회의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며 전 세계 주교들을 포함해 가톨릭 수도회의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교회는 정의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은 성학대 추문과 관련해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취임 이후 아동 성학대에 무관용 원칙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칠레에서 사제들의 성추문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문제 해결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 수사 종료를 발표한 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바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뮬러 특검팀으로부터 수사 보고서를 건네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특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그건 전적으로 바 법무장관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조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As the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발언은 비핵화 전략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잠적한 북한 외교관의 딸이 강제송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대부분 지역에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에서 영상 12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 북한이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것이라며 마지막 만남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As the sanctions are on in full, as you know, I haven't taken sanctions off. I'd love to be able to, but in order to do that, we have to do something that's meaningful on the other side. But Chairman Kim and I.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는 가동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선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북한이 매우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과거 미 행정부는 북한과 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핵실험이 없고 미사일도 발사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재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일이 잘 해결되는 게 놀랄만한 일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도 드러냈습니다.
We'll be meeting with Chairman Kim for two days and I think we'll accomplish a lot. We started off with a very good meeting.
이틀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며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매우 좋은 만남으로 시작했고 이런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번 만남이 마지막이란 의미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But we've made a lot of progress. We've made a tremendous amount. That doesn't mean this is going to be the last meeting because I don't believe it will. But we have subjects.
그러면서 북한과 논의해야 할 사안들이 있고 이들은 매우 생산적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경제에 많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도 거듭 밝혔습니다.
So you have Russia, China, and then South Korea, and this is right in the middle. Tremendous potential for economic well-being.
북한은 러시아와 중국, 한국 사이 한가운데 위치해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경제적 번영에 있어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그 어떤 누구보다 매우 잘 이해하고 있고 매우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인 만큼 북한 스스로도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Well, I spoke with this morning with Prime Minister Abe.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him. We talked about the trip next week to Vietnam, which would be, I think, very
매우 성공적일 것으로 생각하는 다음 주 베트남 정상회담을 놓고 아베 총리와 긴 대화를 나눴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보도 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북 대화에 앞서 긴밀한 공조에 전념하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 후 기자들에게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대응 방침을 긴밀하게 조율했으며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그리고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일본이 모든 레벨에서 더욱 긴밀히 연계하자는 데 일치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대북 제재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어제 발언은 이전에 비해서 유연해진 미국의 입장을 확인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제재 문제의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제재를 해제할 수 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건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비슷한 발언을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가령 중간선거를 앞둔 지난해 10월 유세에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고 싶다며 그러려면 뭔가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백악관과 국무부의 선비핵화 후 제재 해제라는 공식 입장에 묻혀서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공식 입장과 맥락이 같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뭐가 다른 건가요?
예,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앞서 제재와 관련해서 유화적인 입장을 밝힌 데 이어 나왔다는 게 다릅니다.
예.
폼페오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제재 완화를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게 전적인 목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특히 관심을 끄는 건 조건부 제재 해제를 거론하면서 그 조건이 달성된 가능성을 내비친 점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를 해제하려면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며 이번에 그것이 이뤄지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는데요. 자,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제재 해제 조건에 부응하는 이 비핵화 조치를 약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많은 것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며 회담이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의 성패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에 달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거 없는 낙관론을 편 것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의 심중에 있을 텐데요. 그 뭔가 의미 있는 것, 그게 뭘까요?
예,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의 최근 연설에 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건 특별대표는 이 연설에서 지난해 10월 폼페오 장관의 방북 당시 김정은 위원장이 상응 조치를 전제로 영변뿐 아니라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해체와 파괴를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이 이 약속을 실행에 옮기는 게 뭔가 의미 있는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자, 제재 해제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북한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부지만 제재 해제 가능성을 제시한 만큼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분명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제재 해제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관되게 이를 요구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담판에 그 회담의 결과가 달린 거네요?
맞습니다. 톱다운식으로 진행되는 미북 비핵화 협상의 특징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이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둘 중 누구도 실패한 결과물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는 과거와 똑같은 접근 방식에 구속받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실무 수준의 조율을 뛰어넘는 두 정상의 정치적 결단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네. 자, 그런데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하면은 미국의 제재 그 규모 정도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전면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 해제보다는 완화를 뜻하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예.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제재도 단계적으로 완화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네.
전면적인 제재 해제는 비핵화 완료와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추가 정상회담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새로운 발언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월에도 자신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북한 땅에서 많은 회담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네.
이는 비핵화 협상에 시간표가 없다며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도 일치합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는 한두 차례 정상회담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오래 걸리는 절차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딴 발언은 비핵화 전략을 보다 현실적으로 전환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완전한 비핵화가 변함없는 목표지만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는 의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트럼프 대통령,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북한의 비핵화를 보기 원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ll, I'd just like to see ultimately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I think we will see.
그러면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이 없다면서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I'm in no rush. There's no testing. As long as there's no testing, I'm in no rush. If there's testing, that's another deal. But there has been no testing. If you look at the end of the Obama administration, it was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를 미국의 단계적 접근으로 풀이했습니다.
It says to me that the US is moving toward a step-by-step approach to this.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면 신속히 비핵화 합의를 이루려던 시도가 성공하지 못하자 미국 정부의 전략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렇다고 완전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가 달라진 것은 아니며 그저 훨씬 긴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고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he attempt to put maximum pressure on and get a quick agreement hasn't really worked.
Right.
And so now I think the US strategy has changed.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2차 미북 정상회담에 쏠린 기대를 낮추려는 행동으로 풀이했습니다.
Everybody looks at a summit and wants to know whether it succeeded or failed. The president, like the chairman, I'm sure.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실험이 중단된 만큼 모든 게 괜찮은 것이고 따라서 큰 진전을 기대하지 말 것을 주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니 서두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과거 북한과 1년 넘게 협상을 벌였던 경험을 소개하며 북한과 두어 번 정도 만난 뒤 비핵화 합의를 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협상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Because, how much is the dismantlement of all the facilities at Yongbyon under international inspection? How much is that worth in terms of U.S. moves?
국제사찰단의 참관을 전제로 한 모든 영변 핵시설 폐기, 관계 정상화, 제재 완화 등에 합의하려면 두 나라가 오랫동안 논쟁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규정했습니다. 따라서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현실적 접근은 올바른 방향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갈루치 전 특사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교착 상태에 안주할 것을 모두가 우려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이 중단되고 북한이 실험을 피하고 있는 현 상황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Of course, everybody worries that the president will settle for essentially a stalemate. Where we are now, where the U.S. and Iraq
갈루치 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대해 투명하다고 볼 수 없고 모두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만큼 이는 터무니없는 우려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견인을 위해 상응 조치를 떠맡을 의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남북 경협 사업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협의 성공 여부와 지원 규모가 북한 정부의 변화 의지에 달려있다고 지적합니다.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 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1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상응 조치에 대해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고 싶다며 제의한 말입니다. 북한이 바라는 제재 완화를 우회적으로 남북 경협을 활용해 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지만 벌써부터 비용에 대한 논란이 한국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수층은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퍼주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대신 한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떠맞는 게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합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제재 완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제재 완화의 틀을 통해 북한의 요구에도 부응하고 경협으로 남북 모두의 이득이 될 수 있는 긍정적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 비용은 규모와 시기, 기관과 단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최근은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이 지난 14일 한국경제학회 학술회의에서 신남북 경협 사업에 20년간 64조 원, 미화로 570억 달러의 투자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여기엔 북한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98억 달러, 개성공단 확장과 추가 공단 조성에 140억 달러, 전력 등 에너지 협력 사업에 139억 달러 등이 포함됐습니다. 조 부소장은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 구상 10대 경협 사업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전문기관이 제시한 예상 투자 규모에 근거해서 투자비를 추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협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한국 경제 규모로 볼 때 부담이 되지 않으며 투자비 대비 경제 효과도 매우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한 모두 경제 성장률이 1.6%포인트 오르고 고용 유발 효과도 한국은 326만 명, 북한은 192만 명으로 신남북 경협은 북한에 대해 퍼주기가 아닌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 주도의 경협보다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병행과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끄는 경협 사업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혁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남북 경협은 남북 관계에 한정하기보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연계를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모든 것을 짊어지기보다는 북한의 국제화 촉진 매개자로 정부와 민간 부문 협력을 함께 준비해야 실효성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병현 서울대 교수도 일부 기업엔 경협이 대박이 될 수 있어도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낮은 단계의 경협으로 무역 효과를 낸다고 가정해도 한국 경제를 1%가량 증가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남북한의 큰 경제 규모 차이 때문이지 실제 순익은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무조건적 경협보단 북한의 개혁 개방을 끌어 남북 경제 통합으로 가는 목적지향적 경협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김석진 연구위원은 21일 VOA에 남북경협은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규모 추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원조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개발 원조를 얼마만큼 해야 되느냐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그 나라가 국제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협조를 잘하냐, 그 나라 제도나 정책이 얼마나 좋은가, 여러 가지 고려사항을 정해서 어떤 나라는 많이 해주고 어떤 나라는 적게 해주고 그렇잖아요. 북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북한이 이제 국제사회 잘 협력하고 비핵화도 제대로 철저히 이행하고 남한이나 국제사회에서 바라는 모든 거를 다 잘 하면은 뭐 사업이 엄청나게 커지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또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이고.
결국 경제협력에 대한 지원 규모와 비용은 모두 북한 정부의 적극적인 변화 의지와 협력 등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김 의원은 양자와 다자 협력 모두 중요하지만 이 역시 상황에 따라 무게중심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경제협력 수용 여부와 의지, 경협 과정에서 실무와 기술, 행정을 잘 이끌 수 있는 북한의 능력도 불투명하기 때문에 경협 사업은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규모 사업 진행도 단기간에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국책기관의 한 전문가 역시 VOA에 사회주의 국가와 사업하는 건 아주 느린 속도와 복잡한 절차,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에 조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철저한 폐쇄 국가에서는 실무관리들이 스스로 어떤 행동과 결단을 하기 힘들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없다며 결국 정치적 이념적 큰 변화가 일어나야 경제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앞서 VOA에 문재인 정부는 이미 남북정상회담과 여러 접촉을 통해 북한의 국제 기준에 맞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북한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걸입니다.
북한이 자연재해와 경제제재에 따른 식량난을 호소하며 국제사회 긴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가 최근 유엔에 긴급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NBC 방송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이 북한 대표부로부터 입수한 긴급 식량 지원 요청이라는 제목의 메모에 따르면 김 대사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12월 8일까지 세계 식량계획 WFP와 공동으로 식량 상황을 평가한 결과 전체 식량 생산량이 495만 1000톤으로 2017년에 비해 50만 3000톤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반기에 20만 톤의 식량을 수입하고 40만 톤의 조기 수확을 계획하고 있다며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오는 7월 1인당 식량 배급량이 하루 표준 550g에 크게 못 미치는 310g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정부는 국제기구들에게 이에 대한 긴급 대응을 요청한다고 김 대사는 말했습니다. 김 대사는 이상고온과 가뭄, 폭우 같은 자연재해를 식량 생산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아울러 농업용 원자재 공급을 제한하는 제재도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과 관련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대학 교수는 북한의 집단적인 농업 체제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no incentive to work very hard because you don't it doesn't relate to what you get and it's just a very
북한의 집단 농업 체제는 열심히 일해야 할 아무런 동기부여가 없는 매우 생산성이 낮은 체제라는 설명입니다. 브라운 교수는 과거 중국의 산둥지방도 북한과 똑같은 체제를 갖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978년에 집단적인 농업 방식을 포기했고 5년 뒤인 1982년에 산둥지방 농장들의 생산량이 50%나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도 집단적인 농업 방식을 포기해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라운 교수는 또 김 대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북한의 식량 상황이 나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estimates of North Korea's harvest last year were down a little bit, maybe down 5% at most, I think. It wasn't a terrible year.
북한의 지난해 수확량은 전년도보다 약 5%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지난해가 수확량이 좋은 해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나쁜 해도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그레그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식량 지원 요청이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수십 년째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25년 이후에 아직까지 북한 주민들이 식량 부족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인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게 이유는 구조적인 이유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은 정권 유지에 필요한 부분에만 자원을 투입하는 북한 체제 자체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장기화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 사이에서 기부 피로감이 높아진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5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 계속 이런 식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면 돈을 뺏기에는 엄청나죠.
스칼라투 사무총장은 북한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개혁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은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정상회담을 앞둔 가운데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동결하는 게 현실적인 조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20여 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지금까지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살펴봤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온 대표적인 민간기구는 영국의 군사정보업체 IHS 제인스입니다. 특히 이 업체가 지난 2015년 발표한 보고서는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 17곳과 운용 무기들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중 신오리와 구성, 금덕산, 갈골, 영저리, 영림읍 등으로 불리는 6개 미사일 기지는 남북 비무장지대 DMZ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북부 지역에 위치했고 지하리와 양덕군, 옥평동, 기대령, 원산 등 5곳은 중부 지역 미사일 기지로 구분됐습니다. 또 금천이와 도골, 삭간몰, 사리원, 신계군, 상원군 등 6곳은 DMZ에서 50에서 90km 이내에 위치한 미사일 기지로 소개됐습니다. IHS 제인스는 당시 각 기지별로 노동과 대포동을 비롯해 무수단으로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0형, 그리고 단거리인 화성 5형과 6형 등을 배치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주로 DMZ에서 가까울수록 단거리 미사일을 운용 중이며 멀어질수록 중장거리 미사일이 배치됐다는 설명도 덧붙었습니다. 다만 2015년 이후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새 미사일들을 시험 발사한 점으로 미뤄볼 때 각 기지가 운영하는 미사일 종류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에는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의 한반도 전문 웹사이트 비욘드 패럴러리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 세 곳을 잇따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 신오리와 삭간몰 미사일 기지는 이미 4년 전 IHS 제인스가 지목한 곳으로 이들 기지에서 각각 북극성 2형과 화성 6형 미사일 등이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욘드 패럴렐이 지난 16일 추가로 공개한 보고서에는 북한이 함경남도 허천군 상남리 미사일 기지에서 화성 10형 미사일을 배치, 운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이 사이트는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시설이 약 20곳이 있으며 이 중 13곳을 확인했다며 순차적으로 이들 미사일 기지들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이미 공개된 미사일 기지 3곳 중 2곳이 이미 2015년 IHS 제인스의 보고서에 소개된 점으로 볼 때 남은 기지들도 IHS 제인스의 4년 전 보고서와 상당 부분 겹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자료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에 대한 정보를 일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BOA가 비밀 해제된 해당 자료를 살펴본 결과 CIA는 1960에서 1980년대 용현군과 의주군, 남포 일대에서 운용된 북한의 미사일 기지 등을 확인해 내부 문서로 작성했습니다. 이들 문서에는 각 기지를 촬영한 위성사진과 좌표 정보 등이 담겼습니다. 해당 문서에 명시된 좌표를 위성사진 서비스인 구글 어스를 통해 살펴보면 일부 시설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대공 미사일 기지가 발견되는 등 여전히 군사 활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밖에 CIA는 1970년 작성된 자료에서 신상리에 위치한 지대지 미사일 기지를 비롯해 26개에 달하는 지대공 미사일 기지와 8개 레이더 기지, 2개 전략 크루즈 미사일 기지 등 수십 개에 달하는 북한의 미사일 관련 시설의 위치 정보 등을 명시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미 전직 정보당국자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시설 대부분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설 상당수가 정보당국의 감시 아래 놓여 있으며 민감한 시설들은 기밀로 다뤄져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이 당국자는 IHS 제인스와 비욘드 패럴렐 등 민간이 지목한 일부 시설들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선 안 되며 민간이 파악한 시설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연구소 등이 파악한 미사일 기지들을 북한이 신고하지 않은 시설로 표현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그 어떤 나라도 신고를 요청한 적이 없을 뿐더러 미국 정부가 공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에 대한 파악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미신고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벡톨 엔젤로 주립대 교수입니다.
If the talks get into some kind of roadmap where there are specific details that we agree to, which they haven't yet, obviously.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통해 미사일 기지 등에 대한 로드맵 혹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면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그런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발견한 사실 자체만을 두고 이를 미신고 시설로 볼 수 없으며 북한이 무언가를 위반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벡톨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신고라는 표현을 사용한 비욘드 패럴렐 측은 이들 시설들이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에서도 다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시설이 외부에 공개돼야 할 이유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 신오리 미사일 기지를 공개한 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자와 조셉 버뮤데즈 연구원 등은 당시 보고서에서 북한이 운영 중인 미사일 기지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 협상에서 신고되고 검증되며 폐기돼야 할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노력은 중요하고 북한의 핵 문제를 푸는 주요한 방법이 돼야 하지만 미국과 한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모든 북한의 가동 가능한 미사일 기지들은 추후 어떤 합의에도 반드시 거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지난해 말 잠적한 북한 외교관의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외무차관은 북한 외교관의 딸이 강제 송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면 책임자들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20일 북한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잠적한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돌아갔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지난해 12월 5일자로 보낸 공문에서 조 전 대리대사와 그의 아내가 11월 10일에 대사관을 떠났고 그의 딸은 11월 14일에 북한으로 돌아왔다고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이 조부모와 함께 있기 위해서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고 대사관의 여성 직원들이 함께 동행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는 이날 한국 언론에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이 지난해 11월 이탈리아에 있던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을 평양으로 송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전 공사는 지난 1개월간 다양한 경로로 해당 사실을 최종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에서 고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조 전 대사 대리의 딸을 비행기로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들여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리오 디 스테파노 이탈리아 외교차관은 20일 조 전 대리대사의 딸이 북한에 의해 납치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는 유례없는 엄중한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 스테파노 차관은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책임 있는 사람들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엔초 모아베로 밀라네시 이탈리아 외교장관은 20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의 딸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모아베로 장관이 이날 조 전 대사 대리의 17세 딸 행방을 묻는 정치인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전 대리대사는 지난해 11월 초 공관을 이탈해 잠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초 국회 정보위원회 브리핑에서 조 전 대사 대리가 2018년 11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관을 이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조 전 대사 대리의 행방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장향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미국이 유럽에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미국을 겨냥할 것이다 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시리아에서 이슬람 극단 무장조직 IS를 위해 활동했던 엘라베마 출신 여성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거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고요. 이 러시아 스캔들을 조사하는 로버트 뮬러 특검이 곧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세계는 지금 첫 소식. 러시아에서 온 소식부터 볼까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일 새해 국정연설을 했는데요. 이날 모스크바 크렘린궁 인근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러시아 상하 양원 의원들 또 정부 인사, 사회 각계 대표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핵심 정책의 방향을 밝혔는데요.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미사일 정책을 신랄히 비판하면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예,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예, 미국이 유럽의 자국을 위협할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러시아도 이에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가 대응하는 미사일은 미국의 미사일에 배치될 유럽뿐 아니라 미국의 군사지휘본부도 겨냥하게 될 거라고 예. 위협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잇따라 그 중거리 핵전력 조약이죠. 이 탈퇴 선언을 하면서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가요, 지난 1일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핵전력 조약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 중거리 핵전력 조약 INF 탈퇴를 선언했고요.
네.
이어서 러시아도 탈퇴 선언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예.
이 조약은 과거 냉전 시대였던 1987년 미국과 구소련이 맺은 핵 감축 조약인데요. 탈퇴 선언 후에 6개월 뒤면은 자동 폐기됩니다.
네.
푸틴 대통령은 이 조약이 폐기될 위기에 처한 것이 미국의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왜 미국의 탓이라고 하는 거죠?
네, 미국이 조약에서 일방적으로 탈퇴하기 위해서 구실을 억지로 만들었다는 건데요.
예.
그러면서 미국은 스스로 모든 것을 위반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대상으로 러시아를 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대응 조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건지도 얘기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은요. 러시아가 먼저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유럽에 배치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는데요.
예.
하지만 만일 미국이 그런 미사일들을 유럽 대륙에 배치한다면 그 미사일을 배치한 나라뿐 아니라 그런 결정을 내리는 미국 지휘부가 있는 곳에 겨냥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 본토 군사 지휘부도 대응 공격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위협으로 풀이됩니다.
네. 지금 미국이 유럽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동유럽국인 루마니아 남부에는요, 지난 2016년에 이지스 어쇼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미 배치했고요. 또 2020년까지는 폴란드에도 미사일 기지를 구축할 계획인데요. 이 미국과 북대서양 조약 기구 측은 미국의 유럽 미사일 기지 구축은 이란의 미사일 대응을 위한 것으로 오직 요격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러시아는 이 미국이 자국을 위협하기 위한 거라고 반발하면서 군사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네.
최근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예전에 그 냉전 시대로 다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요.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란다는 희망도 피력했는데요.
네.
우리는 대치를 원하지 않는다. 특히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대치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를 파괴적인 정책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거나 국제 규범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기관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 지난해 국정연설에서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첨단 무기를 선보이면서 무력을 과시하지 않았습니까?
네.
올해 국정연설에도 뭐 그런 러시아 신형 무기들이 공개됐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은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인 치르코는 음속보다 9배나 빠른 마하 9의 속도로 1000km 이상 사거리를 비행하게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예.
또 지난해 소개했던 원자력 추진 대륙간 수중 드론인 포세이돈의 영상도 최초로 공개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올 봄에 포세이돈으로 무장한 첫 번째 핵 잠수함이 진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신형 극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아방가르드는 대량 생산에 들어갔고 또 신형 레이저 무기 페레스베트도 12월경에는 실전 배치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신형 무기들은 미국의 적대적 위협이 증가함에 따른 방어 능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이 이런 연설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선전용이다라고 일축했는데요. 익명을 요구한 미 국무부 대변인이 21일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푸틴 대통령의 연설은 러시아가 INF 조약을 위반해온 행동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그동안 계속해왔던 러시아 측의 선전 활동의 일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정부가 이슬람 극렬 무장단체 IS에서 활동했던 여성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볼까요?
네, 이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20일 성명을 냈는데요. 미국을 떠나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가담했던 알라베마 출신 여성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여성 어떤 사람입니까?
네, 호다 무타나라는 이름의 올해 24살의 여성인데요.
예.
이 여성은 이 알라바마 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4년 터키를 통해서 시리아로 들어가서 IS에 가담했는데요.
네.
이 IS에서 선전 요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시리아에 있는 IS 세력이 거의 격퇴되면서 쿠르드 민병대에 잡혀서 현재 시리아 북부 난민 수용소에 있는데요. 그동안 이 여성이 3명의 IS 전투 요원들하고 결혼을 했는데 2명은 숨졌고요. 다른 1명과 사이에서 난 18개월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지금 미국으로 오고 싶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무타나는요, 뭐 ABC, 가디언 등 주요 언론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자신은 신을 위해 올바른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이곳에 와서 모든 것을 보고 자신이 실수한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더 이상 IS에 가입했을 때 가졌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정부가 자신을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아들과 함께 받아줄 걸 호소했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여성을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네.
폼페오 장관의 성명에서 호다 무타나 씨는 미국 시민이 아니며 미국 여권이나 여권을 발급받을 권리도 없고 어떠한 비자로든 미국을 여행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미국 정부는 모든 미국인에게 시리아 여행을 하지 말라고 계속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 호다 무타나 씨 가족들 미국 시민이 아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 무타나 씨 가족은 이 무타나가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1994년 뉴저지주에서 태어났다는 것인데요.
네.
미 국무부가 무타나를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정확한 근거가 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일부 언론들은요, 이 무타나 씨의 아버지가 외교관이었던 점이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이 아버지가 예멘 외교관이었는데요.
네네.
이 미국은 속지주의 정책에 따라서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미국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되는데요.
그렇죠.
미국 이민국에 따르면은 외교관 자녀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따라서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네, 하지만 무타나 씨 변호인 측은요. 호다 무타나를 낳기 전에 아버지가 외교관을 그만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타나는 합법적인 미국 여권을 갖고 있고 미국 시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로버트 뮬러 특검이 곧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미국 CNN 방송이 20일 처음 보도한 내용인데요. CNN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소식통을 인용해서 특검이 이르면 4주 초에 수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한다고 이날 전했습니다.
네, 특검이 수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는 건 아니죠?
예, 특검 수사를 지휘하는 윌리엄 바 연방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데요. 윌리엄 바 장관은 이후에 수사 결과를 정리해서 연방의회에 보냅니다.
네, 특검 수사가 마무리 단계다. 이런 소식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튜 휘터커 법무장관 대행이 지난 1월 30일 기자회견에서요. 특검 수사가 마무리에 근접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네.
또 특검팀 변호사가 17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고 하는데요. 언론은 특검 수사가 곧 종료된다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뮬러 특검이 수사를 해온 지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특검 수사가 지난 2017년 5월에 시작됐으니까요. 거의 2년 동안 진행된 건데요.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연방수사국 국장을 전격적으로 경질하자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을 특검으로 임명했습니다.
네.
예, 당시 FBI가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지휘하는 코미 국장이 경질되면서 FBI를 감독하는 로젠스타인 부장관이 특검을 임명한 겁니다.
네. 자, 지난 2년 가까이 특검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수사한 건가요?
예,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내통 의혹, 다른 하나는 사법 방해 의혹입니다. 내통 혐의는 지난 미국 대선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2016년에 치러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개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입니다. 자, 그리고 사법 방해 의혹은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내용인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주로 이 사법 방해 혐의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특검이 지난 2년간 수사하면서 기소한 사람들이 꽤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개인이 34명이었고 기관이 3곳입니다. 기관은 모두 러시아 기관이고요. 기소된 사람 34명 가운데 네. 25명도 모두 러시아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기소된 사람들도 있었고요.
예, 모두 6명인데요. 조지 파파도플로스, 폴 매너포트, 릭 게이츠, 마이클 플린, 마이클 코언, 그리고 로저 스톤시인데요. 대부분 의회나 수사당국에 위증한 혐의, 또 개인 비리, 그리고 증인을 회유하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역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이냐, 이 점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수사 결과가 상황에 따라서 트럼프 정권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네.
그래서 보고서에 어떤 결과가 담길 것이냐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간 특검이 수사 내용을 철저하게 함구한 터라 누구도 결과를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네.
수사 결과를 또 어디까지 공개할지 이것도 관심거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검 수사 결과는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뭐 전부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를 두고 민주당 쪽에서는 수사 보고서를 외부에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은 상원 인준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보고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사 결과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약속한 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특검 보고서도 기소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적게 언급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세계는 지금 오늘은 여기까지 듣습니다. 장향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오후에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영상 10도. 남포 아침에는 영하 4도, 낮에는 영상 8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12도. 중강 아침에는 영하 15도, 낮에는 영상 8도. 강계 아침 기온 영하 12도, 낮 기온은 영상 7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 지역 역시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10도. 개성 아침에는 영하 5도, 낮에는 영상 10도. 사리원 아침에는 영하 4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9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함경남북도 지역 맑거나 구름 조금 끼었다가 함흥과 신포, 원산 등 동해안 지역에 구름 많습니다. 함흥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11도. 풍산 아침 최저 영하 14도, 낮 최고는 영상 5도. 장전 아침에는 영상 2도, 낮에는 영상 9도. 청진 아침 기온 영하 3도, 낮 기온은 영상 8도. 삼전은 아침 최저 영하 1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2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동해상과 서해상 모두 점차 구름 많아집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0.5에서 2m, 서해 북부 해상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2월 21일 목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베트남 하노이에서 장시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언론은 현지 시각으로 이날 오후 1시 30분경 김혁철 특별대표가 비건 특별대표 일행이 머무는 뒤파르크 호텔을 방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에 마련된 협상장에서 약 4시간 30분가량 실무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날 협상 뒤 곧바로 하노이 주재 미국 대사관을 방문해 약 2시간 동안 머문 뒤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이번 실무회 회담에서 양측은 하노이 선언문에 포함될 비핵화와 상응 조치 등 의제를 놓고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편 미 CNN 방송은 미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존 볼튼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협의를 위해 이번 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백악관과 한국 청와대는 볼튼 보좌관의 한국 방문 보도와 관련해 현재 발표할 일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 해제를 위해서는 북한이 뭔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제재는 가동되고 있고 온전한 상태라며 알다시피 나는 제재를 해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되길 바라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쪽에 있는 상대가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 위원장과 자신이 매우 좋은 관계에 있다며 이번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틀 동안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게 되며 많은 것을 성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오늘 워싱턴에서 무역 분쟁 해소를 위한 고위급 협상을 시작합니다. 내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고위급 협상은 지난 19일 진행된 양국 간 차관급 협상의 후속 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네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며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섭니다. 이런 가운데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다루는 양해각서 6건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협상은 미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중국의 구조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오에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이 연루된 잇따른 성추문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교황청이 교회 내 아동 성학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세계 주교회의를 시작했습니다. 바티칸에서 오늘부터 시작된 이번 주교회의는 24일까지 나흘 동안 열리며 전 세계 주교들을 포함해 가톨릭 수도회의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개막식 연설에서 교회는 정의를 원하는 젊은이들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희생자들은 성학대 추문과 관련해 단순한 비난이 아닌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과 러시아의 유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이르면 다음 주 중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언론들은 어제 소식통을 인용해 윌리엄 바 신임 법무장관이 이르면 다음 주 중 뮬러 특검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종료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 장관은 특검 수사 종료를 발표한 뒤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특검 보고서 발표와 관련해 그건 전적으로 바 법무장관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의 마지막 거점 지역에서 대규모 민간인 탈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와 막바지 전투를 벌이고 있는 시리아 민주군 측은 최근 일주일 동안 IS에 대한 공세를 중단하고 현재 민간인 대피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IS 최후 거점인 동부 바구주에서 어제 어린이를 포함해 2천여 명이 IS 진영에서 탈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